Decade of Love 공감의 10년 XSFM
김영대입니다. 지난 20년간 K-POP 대표 작곡가 중 한 사람으로서 쉬지 않고 작품 활동을 해왔던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기획 업무에 충실했던 고 이호양 작곡가 신사동 호랭이의 작품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4년 4월 첫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입니다.
유승균 PD입니다. 2024년 첫 번째 주에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를 시작합니다. 좋은 봄입니다. 한국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놀러 가시기 전에 잊지 말고 투표하시고요. 망자가 살아갔던 인생이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 괜히 오늘을 더 성실하게 살게 되고, 또 하나 저녁 때 시간이 있으면 그 망자의 업적을 되돌아볼 수도 있게 되지요. 시간을 뒤늦게라도 내게 돼서 다행입니다. 김영대 평론가가 이호양 작곡가의 무수히 많은 곡들 중에서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트랙들을 가지고 오셨고, 저는 제일 먼지 많이 쌓인 트랙을 하나, 그분이 썼는지 아무도 모르는 노래를 찾아왔습니다.
뜬금포였어.
네. 팀 이름을 읽었을 때 그 팀 이름이 뭔지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조차 별로 없는 달마시안의 그 남자는 반대가 오늘의 첫 번째 국제 곡입니다. 디엠티엔이라 쓰고 달마시안이라 읽는 이 밴드가 데뷔했을 적에는 SS501이나 동방신기나 제아나 CN블루 같은 팀들이 대세였던 시절인데, 네. 한참 초신성이던 시절인데, 그렇게 봐도 이 팀은 트렌드에서 살짝 비껴나간 기획이 문제가 있었고,
네.
아, 근데 이건 평론가들이 쉽게 하는 말이고, 저는 저 때만 해도 저 업계의 현업의 기획자, 뭐 트레이너 선생님들, 저도 뭐 그런 알바를 해봤고 많이 알았던 경우라서 이 저 팀 멤버들도 사실 그렇거든요. 그 중소돌들 우리 잠깐 얘기했었는데, 중소돌이 되고 싶어서 중소돌이 된 게 아닙니다. 모두가 공부를 잘하면 한 문제 틀린 사람이 150등, 200등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작은 회사로 가게 됐던 선수들이 덜어 있었어요. 실력은 전혀 떨어지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메인 트랙을 거침없이 마구 써내려고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신사동 호랭이는.
신사동 호랭이가 이제 2009년, 10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그 지금 사실 K-POP이라고 하는 게 진정 K-POP이 됐죠. 그러니까 K에서 유래했으나 POP이 된 케이스였고, 당시는 팝을 지향하지만 여전히 K였던 K-POP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가요.
가요죠. 사실은 이제 가요의 글로벌 브랜드였던 거죠. 네, 도요다가 렉서스가 된 것처럼.
아, 그렇죠.
새로운 브랜드 전략이었는데, 실제로 글로벌리티를 지향하지만 완벽히 다가가지는 못하고 여전히 사실은 모든 면에서 로컬로 남아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기가 언제였냐면 2세대 아이돌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네.
예. 3세대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타격이 시작이 된 거고, 2세대까지는 로컬에서 발발해서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그런 역동성이 있던 시기였고, 그래서
그 소수가 있었죠.
그랬죠. 그래서 이 시기의 음악이 지금 들어보면 역설적으로 유니크합니다.
맞아요.
예, 지금 음악은 사실 평준화가 많이 돼 있고요.
지금 팝이 다 됐고.
예, 팝이 다 됐고, 그 시절에는, 이게 뭐 꼭 좋은 건 아니겠습니다. 외국 청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에서만 들을 수 있는 유사품이지만 그나름의 그 로컬성이 장점인.
지금의 중년, 아주 오랫동안 케이팝을 덕질해온 해외의 팬들은 이걸로 케이팝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오리지널 케이팝, 케이팝 OG 팬들에게는 케이팝의 노스텔지어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시절이 바로 그 시절이고요. 2008-9년부터 해서 한 2013-14년까지 이어지는 한 고 시대죠.
좀 그게 멋진 것 같아요. 자, 가장 대중적인 작곡가 이영훈 시대가 있고요. 윤일상 시대가 있어요. 그냥 좀 떠오르는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사동 호랭이의 시대가 있어요. 신사동 호랭이의 시대의 느낌을 대변해주는 음악이기도 해요. 언제? 김원호 평론가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세계로 뻗어나가기 직전 마지막으로 한국 것이던 시절.
그렇죠. 물론 세계 시장에서도 레코나이즈 됐죠. 인정을 받았지만 어쨌든 출발과 그 컨텐츠의 소유권이 완벽히 한국이던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뭐 방금 그 시절에 신사도 호랭이가 있었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 시절의 그 독특한 특성을 신사동 호랭이, 뭐 용감한 형제 등등의 로컬 작곡가들이 분명히 만들어냈던 그 시절이 있는데요. 바로 그 시절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예, 신사동 호랭이.
그렇습니다.
예, 너무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뭐 예를 들면 40대까지 40대까지도 K-팝 하면은 이제는 남의 일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의 40대가 히트곡으로 기억하고 있는 마지막 K-팝 세대예요. 이 이후의 K-팝은
그렇죠, 그렇죠.
그냥 그런 노래가 있다는 걸 아는 정도죠. 아니면 너무 예외적인 케이스, 뭐 가령 BTS의 다이너마이트 이런 거는 거의 억지로라도 학습이 되는 노래지만 사실 우리에게 가요로 느껴지지는 않죠.
맞아요.
근데 신사동 호랭이가 만들었던 모든 곡들은 우리에게 적어도 가요로서 인지되는 곡들이 아주 많습니다.
정체성을 너무 많은 지구인과 공유하지 않아도 되던 시절.
맞습니다.
꼰대 이야기.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옆반에 동네에서 춤을 제일 잘 추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때는 간혹가다 나이트에서 픽업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기획사에.
아, 네네네.
춤 알바들 중에. 나이트에서 분위기 띄우는 춤 알바. 그거 하던 친구가 픽업이 돼서 제가 지금 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주 부끄러운 팀 이름이었는데 여자 멤버 둘, 남자 멤버 둘이 나 말해도 되나? 기억났거든. 깨비깨비라는 팀이었어요.
알 것 같습니다.
그 팀이 거의 H.O.T.하고 비슷한 시기에 데뷔했었어요.
그랬구나.
예. 1세대 때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1세대 때부터 음악을 혼자 배우든 누구 밑에서 배우든 배우기 시작해서 서브 작곡가가 되고 사실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나쁜 관행이 있죠. 젊은 작곡가들이 쓴 곡을 A&R이나 큰 형님 언니 작곡가들이 훔쳐갑니다. 이름을. 그 시절을 거쳐서 자기 이름으로 곡을 온전히 낼 수 있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시기까지 그 시기가 신사동 호랭이가 커온 시기일 겁니다.
네.
용감한 형제가 커온 시기일 거고 방시혁이 커온 시기일 거예요. 네. 1세대, 1.5세대의 시기. 그 세대를 거쳐와서 이쯤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히트 상품의 연속입니다. 이 사람은.
네. 근데 확실한 거는 네. 신사동 호랭이의 대표작들이 보면 물론 이분도 한국 분이고 한국 스타일의 작법을 했지만 이 시점부터는 분명히 K-팝이 외국 팬들을 이제 무지막지하게 끌어들이던 시절이라는 거예요.
손님은 몰려들어와요.
분명히 매력이 있었던 거죠. 그 음악들이. 물론 퍼포먼스를 또 빼놓을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그런 음악들이 전 세계의 팬들에게 동시대에 이제 매력을 느끼기 시작하게 되는 그 시점인데 네. 오늘 준비한 곡들을 들어보시면 왜 그랬는지 아마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려면 당연히 현아의 버블팝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원걸과 포미닛을 거쳐서 가장 성공적인 솔로 커리어까지 현아의 역사는 케이팝의 성장세의 기록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뭐 여성 아티스트의 자기 표현, 성적인 표현, 수위 이런 것에 태클을 걸었던 가장 대표적인 뮤지션이기도 하고요.
이효리 이후에 그게 되는 인물이 좀 안 나타나다가 아이비가 프로모션이 미숙해서 오래가지 못했고 그 뒤에 대하는 현아가 있었습니다.
현아의 차이점은 저는 단순히 뭐 섹시하다, 예쁘다 이런 걸 떠나서 도발적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건드렸던 거죠. 어떤 부분들을. 그게 대중음악의 보수성이든 뭐 혹은 이런 이미지에 열광하는 사람들의 어떤 취향이든 뭔가를 건드렸죠. 이 버블팝이라는 곡이. 근데 이게 사실은 팝음악의 장구한 역사에서 우리 가요를 빼고요. 가요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과연 없었던 수위냐? 당연히 있었죠. 뭐 이게
늘 있었습니다.
늘 있었는데 네. 참 신기한 게 제가 이때 미국에 있었는데 외국의 팬들이 저에게 먼저 이 곡을 보여주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K-POP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 K-POP의 원래 소비자들이 현안을
네.
보고.
네.
아, 그렇겠네요. 그렇겠네요. 네.
그 정도의 사실은 충격이 있었던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확장성을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됐던 인물이라는 뜻이에요.
어, 그렇죠.
그리고 이 노래를 쓴 이호양 작곡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지는 거고요.
중요해졌죠. 그리고 이 뿐만 아니라 또 현아와 함께 했었던 트러블메이커라는 또 프로젝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
트러블메이커의 곡들 역시 비슷한 이유로 사실 현아의 어떤 이미지 변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작곡가이면서 그 둘의 작업이 K-POP의 역사에 뭐 작다면 작은, 크다면 큰 하나의 스플래시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야, 이게 우리가 이런 시간을 진작에 한 번쯤 가져볼 만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이 K-POP 맨날 다루 매주 우리가 격주로 만나서 K-POP 얘기 계속하는데 역사 얘기 이렇게 진득감치 앉아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팝음악 역사도
위인이 떠난 뒤에
팝음악 역사도 평소에는 안 해요. 누가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러게요. 신사동 호랭이의 아카이브를 뒤져보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게 한국인들에게 너무 친숙한 노래들이라서 말입니다.
다음 곡은 더 그렇죠.
티아라의 롤리폴리죠. 그 시절 K-POP 히트곡 뮤비들은 다 핑크 플로이드 같았어요.
그
까닭은 모르겠는데 길었어요.
장중에요?
그렇죠. 에이. 제가 마지막으로 그 이 업계의 현업으로 있었던 때라서 제가 그 시절의 시장이 기억납니다. 2011년 인류가 가장 많이 들은 노래는 LMFAO의 Party Rock Anthem이었고요. 음반으로 가장 많이 팔렸던 노래는 아델의 Rolling in the Deep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잘 팔린 가수 케이티 페리의 최전성기였습니다. 파이어워크와 ET가 히트했던 때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 시장과 해외 시장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던 때였고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여전히 원카소, 원걸카라소시 가
네.
엄청나게 기세등등했던 때였고 빅뱅은 음반을 안 내도 부르는 데가 너무 많았던 시절이었지만 2011년 우리나라 차트에서 최고의 히트곡은 방금 들으신
네.
티아라의 롤리폴리였습니다.
그냥 한 해를 먹어버렸죠.
네. 네.
뭐 멜론 차트는 물론이고 각종 차트에서 연간 1위를 달성했었고 요 당시 이제 뭐 뮤비가 장중하다고 했지만 이때 이제 복고 열풍이 있었었어요.
맞아요.
예. 네, 네. 그래서 그 참 재밌는 건데 이런 류의 복고 열풍은 지금도 있거든요.
그렇죠.
꼭 보면 디스코가 소환이 되고
맞아요.
롤라장이 소환이 되고.
근데 이제 요 몇 년 전에 원더걸스가 너무 크게 팔아서.
네.
예.
박진영 씨도 늘, 하여튼 주기적으로 요 계열의 음악들을 팔죠.
맞아요.
소위 말하는 이제, 70, 80년대 복고라는 건데.
그래서 작곡가들이 다 이걸 배워야 했습니다.
네, 그랬죠. 그리고 그때 영화 뭐, 써니도 있었고, 그런 거가 이제 맞물려지면서 추억, 뭐, 고교 시절, 학창 시절, 친구들, 그 다음에 그 당시 같이 췄던 춤, 그리고 그 이제, 춤 추는 그 있잖아요. 루틴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예, 안무. 그거를 이제 같이 추는 컨셉이 담겨 있는 노래기도 하고요. 뭐 어쨌든 시대에 잘 맞아 떨어지면서 신사동호랭이 역사상 최고의 히트곡 중 하나. 적어도 다섯 곡 안에 드는 히트곡이 됐습니다.
지금 그런 곡들을 만나보고 있고 들으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 확실히 똑같은 도전을 해도 이 박진영의 그 접근과 용감한 형제의 접근과 신사동호랭의 접근은 완전히 달라요.
맞아요.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K-POP의 K를 맡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신사동호랭이가.
네. 그러니까 박진영 씨와 박진영의 복고와 신사동호랭의 복고 뭐 이렇게 단순화할 수는 없겠지만 박진영 씨는 끊임없이 글로벌을 추구하는 지향하는 와중에 나온 가요라면
20대 때부터 꾸준히 그랬어요. 네. 박진영은
신사동호랭이는 전문 작곡가답게 이거가 지금 가요계 맥락에서 히트곡으로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를 정확히 그냥 간파한 상태에서 로컬 히트송을 양산해냈던 사람이죠.
네,
좀 달랐다고 봐요.
그죠. 네. 선거용어로 지역구 관리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 사람 왜 육선해? 지역구 관리 최강자.
예, 네, 굳이 뭐 해외 팬들이 좋아할 만한 뭔가를 고민한다든지 나는 곧 죽어도 팝을 만들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로 한국 대중들이 좋아할 맞아요. 만한 것들을 간파하고 만들어낸 그야말로 전문 튠 스미스 작곡가죠. 작곡가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수출되냐면 한국이 열광하는 걸 보고 고매한 오래된 케이팝 매니악들이 아 원래 진짜로 한국 내에서 좋아하는 건 이런 곡인가 봐 라고 하면서 다시 찾아듣게 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동시대에는 어떤 게 있냐면 티아라 같은 그룹이 케이팝스러움을 대표하는 그룹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네. 아 이거는 아니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국의 케이팝을 굳이 즐기고 싶으면 케이팝을 즐기면 되지. 그거를 가서 우리가 무슨 동남아시아의 팝 속에서 케이팝의 향기를 굳이 느낄 필요는 없잖아요. 한국 사람 입장에서. 예전에 미국 팬들이 그랬다고요. 정말 팝스러움을 느끼고 싶으면 그냥 페이티 페리 들으면 되지.
미국에서 왜? 못 듣는 거.
그렇죠. 왜 티아라를 듣습니까? 근데 그 심리를 뭐 신사동호랭이가 꿰뚫어봤다는 건 아니고 그랬던 시절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티아라는 여전히 올드 케이팝 팬들에게는 가장 케이팝적인 그룹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런 작곡가가 어떤 점에서 중요하냐면 모든 거대한 수출 기업은 거대한 내수 시장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K-팝의 수출 실적이 이만큼 커지려면 누군가가 내수 시장을 이만큼 꽉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각기 작곡가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다릅니다.
네.
수출 작곡가가 있고 네. 내수 작곡가가 있어요.
네.
예.
그것도 있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수출용 곡은 외국 작곡가들이 이제 전담하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K-팝이 만들어낸 시스템이죠.
SM의 실험.
네. 이제 뭐 송캠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외국 작곡가들은 글로벌 히트 곡을 양산해내고 한국 작곡가들은 여전히 뭐 한국 그 인들이 좋아할 만한 음악들을 조금 더 밀접하게 만들어내는 작곡가로 이제 남아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 뭐 적어도 신사동 호랭이 시절에는 그런 시스템은 크게 활발히 작동되지는 못했었고
맞아요.
신사동 호랭이의 노래 자체가 한국을 찍고 그 기세를 몰아서 외국까지 진출하는 뭐 이런 루트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포트폴리오를 아주 조금만 소개해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미 지금 이 업계에 글을 아는 많은 동료들이 왜 이 사람을 잃은 것을 이렇게 안타까워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이 사람의 히트곡은 그 시대의 대표 히트곡입니다.
대표 히트곡이고 때로는 역주행의 상징이기도 했죠.
EXID의 위아래처럼요. 신사동 호랭이 커리어의 최고점은 EXID의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역대 최강의 중소돌. EXID의 위아래.
역주행의 신화.
꽤 많은 분들은 노래를 풀로 처음 들어봤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 밈으로 소비되고 아마 뮤비를 정말 각 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보신 분들도 많을지 몰라요.
매우 많으실 겁니다.
직캠이나 오히려 방송분에 익숙하고 혹은 뭐 커버 댄스라든지 뭐 지금 이 뮤비가 1억 2천만 뷰까지 가고 있어요.
네.
뭐 이 노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EXID에 관심이 있든 없든지 간에 K-POP의 역사에 길이 남는 곡이면은 분명하고
네.
그 길이 남는 정도가 뭐 원 오브 뎀 정도가 아니라 레전드 곡 중에 레전드 곡으로 기억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뭐 그 여러 가지 지표로 알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멜론이 뽑았던 저도 그 위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만은 최고의 K-POP 순 역대 최고의 K-POP 순위에서 42위를 차지했던 노래이기도 하고 빌보드에서 뽑았던 2010년대 베스트 케이팝 중에 48위를 차지했던 곡이기도 해요. 이 순위가 벌써 말해주는 무게감이 있죠.
네. 한국에서는 존재감이 그보다 높은 노래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2011년에 LMFAO 얘기했는데 LMFAO는 북미 대륙에서는 노래가 아니어도 자꾸 들리는 힘을 가진 팀이었거든요.
네.
한국에서는 동시기에 EXID가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차 네. 약간 있지만.
네.
네.
그 2012년에 이제 싸이가 강남 스타일로 완전히 게임의 법칙을 바꿔놨고 그 이후에 비주얼, 춤, 후킹한 어떤 후렴구, 멜로디 이런 것들로 케이팝이 정말 끝간데 없이 올라가고 있던 바로 그 시점이었어요. 사실 EXID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존재 자체도 네. 네. 모른다고 생각했었는데 기적처럼 생환에 돌아오면서 EXID라는 뭐 하나의 또 레전드를 썼고요. 사실 케이팝 역사에서 뭐 Tell Me, Sorry Sorry 수많은 소위 말하는 후크송들이 있는데 그 계보를 이은 곡 중 하나가 되기도 했죠.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디에도 이런 격언이 있잖아요. 쇼 비즈니스 같은 비즈니스는 없다.
네.
쇼 비즈니스의 노동자로 늙어가는 기획도 하고 뭐 곡도 쓰고 하는 이제 30, 40대가 되면 중견이 되면 이런 류의 도전이 생겨요. 잘 안 풀리면 이 도전을 받을 일이 없어요.
네.
대신 잘 풀리면 더 큰 도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로에 서요.
네.
그리고 더 큰 도전은 더 큰 위험이에요. 왜냐하면 큰 돈이 걸리면 무서운 사람들도 더 많이 만나고
그렇죠.
시험 때도 더 커지고 실패하면 상처도 커요. 투자도 세게 해야 되고 버는 돈만큼 잃어버리는 돈이 커질 만한 리스크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30, 40대의 대단한 히트곡들을 내고 기획자가 되는 사람들이 지는 리스크는 어마어마합니다.
네.
네. 사실 지금 하이브에 내노라는 천재들이 자꾸 그 사실상 자회사의 사장님으로 가는 이유도 그 리스크를 줄이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당연하죠. 직업은 자신에게 안정성을 주기를 원하잖아요.
네.
신사동 오랭이는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해 보이죠.
네.
예. 왜냐하면 삐아래처럼 너무 기적적인 역전극을 만들어내본 경험이 생겼으니까.
그렇죠.
이러면 더 어려운 싸움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런 네. 용감한 사람들이. 네. 그러면 그 사이에 다른 우리가 앞에 들었던 두 곡 같은 세 곡 같은 국민이 두 곡이 없었느냐. 그래서 에이핑크 노래를 골라오셨군요.
그렇습니다.
에이핑크의 노노노를 듣겠습니다. 현아, 티아라, EXID, 에이핑크의 노래 모두 오늘 들려드린 곡 모두 이 가수들의 오늘을 잊게 한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을 만든 노래입니다. 그 전까지의 성적을 보면 에이핑크가 지금까지 활동할 수 있을 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잘하는 작곡가, 좋은 곡을 만드는 작곡가, 뭐 때로는 역사에 남을 뭐 위대한 싱어송라이터라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그야말로 내가 그 곡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 그룹을 알든 모르든 간에 그 그룹의 대표곡과 대표 커리어가 그 곡으로 결정나게 만드는 그 커리어를 만드는 장본인들이 진짜 따로 있거든요.
네.
그
보이지 않는 큰 손입니다.
그 능력은 참 뭐라고 이제 설명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건 감각의 영역이죠, 당연히.
아,
그리고
당연합니다.
그 감각이 평생 영원한 건 아닙니다. 이거의 예외인 유일한 존재가 맥스 마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미친놈들은, 죄송합니다. 맥스 마틴.
맞는 말입니다.
만난 적은 없지만 미친놈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히트작곡가의 수명은 당연히 있지만, 그렇다고 그 전성기 시절의 모든 곡들을 이렇게 그 아티스트의 대표곡으로 만들어내는 케이스는 참 흔치는 않은 거예요.
정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가장 뜨겁게 타올랐던 작곡가입니다.
네.
돌아보니 그러네요.
분명히 예, 그런 네. 생각이 들고요. 에이핑크도 뭐 미스터 추도 있고 뭐 수많은 곡들이 있지만 역시 뭐 노노노 하면 에이핑크고 에이핑크 하면 노노노 그리고 그 뒤에는 신사동 호랭이가 있었다. 사실 지금 제가 뭐 제가 네 곡 우리 PD가 한 곡 골랐습니다만
네.
이외에 적어도 열 곡은 더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바로 알아차리는
바로 만한, 아는 네 정말 바로 아는
바로 아는 레전드급 히트곡이 최소 10곡은 더 있습니다. 근데 벌써 그런 것이 이 작곡가의 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한국인은요. 그냥 핫이슈라는 세 글자만 들어도
아휴.
코러스가 귀에 울려요.
그러니까.
에이핑크 노래 하나 더 있죠. 러브.
그렇죠.
제목 들으면 노래 들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런
트러블메이커는 또 어떻고.
예. 이런 트랙들 만든 사람.
잘했던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네.
너무도 또 억울하게도 지나고 나서 또 하게 됩니다.
네.
작곡가라는 게 그런 존재인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스포트라이트를 물론 신사동 호랭이 작곡가들의 브랜드네임 같은 게 별명이 애칭이 유행하는 시점이긴 하지만 그래서 물론 많이 주목을 받고 얼굴도 그래도 기억이 나잖아요. 그렇지만
네.
그래도 이들이 스타는 아니에요.
맞아요.
네.
길거리 돌아다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유, 그럼요.
그래서 더더욱이 우리는 이 재능을 잃은 다음에야 아까워서
네.
더 많이 쳐다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특히 더 그랬습니다. 다섯 곡을 들으면서 고 이호양 작곡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볼트 시간이에요. From the vault. From the vault. From the vault. 뭐 요즘 랩하는 친구들도 그렇겠습니다만 옛날에 저 음악할 때도 다 그랬거든요. 래퍼는 주로 만나는 사람이 작곡가예요.
네.
옆에 앉아가지고 사이드에 조그만 의자 앉아가지고 어떻게 찍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메모패드를 들고 허리를 구부리고 앉아있다가 네. 그게 이제 그 노동의 전부거든요. 인간관계도 거의 거기서 결정나요. 작곡가들 얘기를 정말 많이 들으면서 나이를 먹었었단 말이죠. 저 어렸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작곡가로 쳐주지도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간신화 영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네.
영턱스클럽의 정을 들은 다음에 저는 그 사람 얘기를 할 거고요. 뭐 선배님 알아서 하시겠죠. 영턱스클럽의 정입니다. 쓸데없는 기록. 영턱스클럽의 정이 히트하던 시절 서태지와 아이들 공식 해체 이후에 대중음악계에서 가장 잘 나가던 태지 보이스 멤버는 이준호였습니다. 그리고 이준호와 양현석은 기획자로서 공통된 기록을 초기에 가집니다. 첫 번째 가수 1집 뉴잭스윙 시켰다가 말아먹고 급히 정신을 차리고 가요 같은 음악으로 바꿔 나옵니다.
네, 양현석은 이제 킵식스가 노래는 좋았지만 이제
아 킵식스 너무 훌륭했고
너무 훌륭했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까다로운 외국 음악 팬들을 만족시켰던 몇 안 되는 그룹이었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스위티도 괜찮았었고
스위티 아주 훌륭해. 얼마나 네. 훌륭했냐면 멤버랑 결혼을 했어요 사장님이.
그런데 네. 대중적으로 성공을 못했고 그에 반해 이준호 씨의 초반은 굉장히 아주 화려했죠.
영턱스의 첫 번째 났거든. 앨범이 뉴잭스윙을 했다가 말아먹고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정이 나와서 국민가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인까지 네. 뭐 대박이 났는데 제가 오늘 윤일상 씨의 곡 영턱스 클럽의 정을 골라온 이유는 이제 영턱스 클럽을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
맞아요.
윤일상 씨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90년대 신사동 호랭이 같은 존재였었고 사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윤일상 씨에게는 모욕이죠. 그러니까 신사동 호랭이가 2010년대 윤일상과 같은 느낌의 존재였다. 이렇게 말해야지 맞습니다. 아무리 고인을 제가 더 높게 쳐드리고 싶어도.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요사의 제왕이 있다면
네.
무대 위에선 조용필,
네.
부스 안에선 윤일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어떤 작곡가, 그 어떤 히트메이커도 적어도 한국의 역사에서는 윤일상만큼 큰 이름은 없어요. 그리고 초반에는 이 특유의 뽕스러운 댄스 가요. 그리고 2000년대가 넘어서는 이은미, 김범수, 이승철, 김조한으로 이어지는 발라드 명인들의 모든 대표 국민 발라드를 다 윤일상이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때는 10곡 중 7곡을 탑10곡 10곡 중 7곡을 윤일상 곡으로 채운 적도 있었고 그조차도 방송국이 만든 쿼터 때문에
그죠. 한 작곡가가 만든 거 다 채우면 안 돼.
다 채우면 안 되니까 10곡 중에 7곡이었던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고요. 뭐 그야말로 한국 가요계 케이팝 이전의 케이팝을 대표하는 단 한 명의 작곡가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당대의 작곡가들한테 윤일상은 민간신앙이었다고요.
그냥 막 전설처럼 회자되는 게 많아.
네.
우리나라 가요계 중에 가장 어린 나이에 속된 말로 입봉한 입문한 사람이었고
네.
10대 시절에 이미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어냈던 인물이고
맞습니다.
뭐 윤일상의 곡이 곡당 얼마래더라 뭐 곡비가 얼마래더라 뭐 이런 게 우리 음악 좋아하거나 음악하는 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회자가 됐을 정도로
그 이게 그 깍두기들 많았던 시장에서 이 어린 작곡가를 모두가 두려워했다는 건 그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람을 잘 다루는 은근히 훌륭한 사업가였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창작하는 힘이 어마어마한데 사람들도 다룰 줄 아는
네.
작곡가는 그렇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하거든요.
네.
윤일상은 정말 여러모로 특별합니다. 그 누구보다도요.
윤일상이 있었기에 또 신사동 호랭이, 용감한 형제 그 외에 우리나라의 실력 있는 작곡가들 뭐 그 위에 조영수 씨도 있었고 박근태 씨도 있었죠. 또 김도원 씨도 있었고요. 뭐 그런 분들이 김도훈 씨죠.
김도훈
씨도 네. 있었고요. 그런 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싶어서 신사동 네. 호랭이를 떠오르면서 윤일상을 함께 떠올려봤습니다.
적어도 신사동 호랭이나 용감한 형제 같은 후배들은 그 정도의 생각은 가졌었어요. 아 윤일상을 보고 잘하면 아무도 나 등치지 못하나 봐. 잘하면 그 정도로 잘하면 잘한 만큼 성공할 수 있나 봐.
그렇죠. 그리고 그 어떤 외압 어깨들 뭐 돈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사람들과 사실 맞짱을 떴었던 업계에 몇 안 되는 인물이기는 했어요.
맞습니다.
음악 실력 하나만으로.
네. 네. 시장을 탁하지 않게 만들어 놓은 사람.
맞아요.
이기도 해요.
네.
예. 그 점에서, 그, 우리나라 가요사를 얘기할 때 윤일상을 빼놓으면 절대 안 된다.
성립이 안 되죠.
네. 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나가던 옛날 얘기. 이준호 씨는, 기획자 이준호는, 개인적인 석상에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거의 입에 달고 살았었습니다. 영턱스만 잘 안 됐어도. 이게 무슨 소리죠? 그 다음에 많은 기획 도전을 했고, 빚이 늘었단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윤일상의 저주죠. 윤일상은 신사동 호랭이와 마찬가지로 그 가수를 만듭니다.
맞아요.
그리고 기획자로 하여금 돈을 더 쓰게 합니다.
그렇죠.
네.
뭐 영턱수도 그랬고 쿨도 윤일상을 빼놓고는 또 상상할 수 없었던 커리어가 됐고요.
네.
네 박지윤 뭐 수많은 가수들의 그 커리어를 좌우했었던 인물입니다.
네. 아무리 짧아도 4반세기 정도 대한민국 가요계를 디자인했던 인물의 노래 하나 틀어드렸습니다. 진사동 호랭이의 이야기와 윤일상의 이야기로 꾸며드렸던 여기까지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였습니다. 스포티파이에서는 라이브러리 추가, 재생 목록의 추가, 다운로드, 유튜브에서는 좋아요, 댓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김건모의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서지원의 첫눈이 오는 날, 터보의 회상, 윤미래의 언포게러블, 부하걸과 조피디의 홀드 라인, 모두 윤일상의 곡입니다. 왜 우리나라에는 맥스 마틴 같은 작곡가가 나오지 않느냐는 평론을 읽다가 뭔가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마 이 평론가는 윤일상을 모르나? 끝!
XSFM입니다. M, P, F, D.